오늘은 제38주일, 38번째 주일, 제네바 교리문답 260문부터 265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주기도문의 대략 괴가를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요.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 해당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 안에서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 부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잘 알리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는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술술 잘 나왔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듬을 수도 있고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260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의 해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다른 이름이 아닌 우리 아버지라 불리고 계십니까? 기도 시에 우리의 양심이 굳은 확신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불릴 때이 말은 다정함과 사랑스러움을 내포하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근심을 제거해 주며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본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바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또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은 절대로 무소하는 종영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무소하는 종영을 받는데 두 번째로 다시 받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때 우리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드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친근한 마음, 다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내용은 신약에만 나타나 있지 않고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했다가 주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붙들려고 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근거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매우 긴밀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제 아들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르는 방식으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다시 말해서 260문에만 나타나 있는 내용이 아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망설여지고 꺼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우고 있어서 나처럼 이렇게 죄 많은 인생 그리고 용서받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마치 서자였던 홍길동이 호부호영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이처럼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내적인 확신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라는 생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누구보다도 이 죄와 부패함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이 마음, 이 양심의 가책, 두려움의 정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증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신자는 이런 부담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놓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미 요청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입만 벌리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보편적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심령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이 호칭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아들됨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됨의 표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양심의 가책감이나 두려움의 정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증언하신다. 더더욱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속받은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의 이 주관적 의식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표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실제로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멘톤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 내려오셔서 그 위에 머무심을 보고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죠. 그것을 보고 요한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내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은혜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는 한숨과 탄식과 염려의 정서가 훨씬 더 많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정서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끈질기게 강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보배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경외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근심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신자라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는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관된 삶의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유혹을 받지만 거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과 경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옳고 선한 일에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우리도 의롭기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안에서 때로 우리가 때로 죄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가책, 한숨, 탄식 이런 정서들도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정서를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61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를 거절할 수 없다면 선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간구를 더더욱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한테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 1서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출생케 하시는 이 중생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자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들됨의 표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친근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지요. 그러나 믿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죠.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대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 번 떠나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아버지로 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면 다른 어떤 내용보다 제일 빨리 답장을 합니다. 이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과 또 형편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의 곰핍과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 일이 악한 일이고 그리고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일이고 자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를 갖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 육신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였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지요? 아빠라고 불러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런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항상 제가 묻고 또 답하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아니, 이미 아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죠? 이미 아심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이미 아심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요? 그냥 아시죠? 뭐 심정적으로 동감하시죠? 이렇게 해서는 그게 경험이 안 되죠. 우리의 필요를 정말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2문 이제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자비롭게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함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262문 우리는 아버지라는 명칭을 통하여 기도의 보편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매우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지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그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담 안에 타락한 상태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실은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옛날 아니고 통일 찬송가 중에 그 예수님을 형님에 비유한 찬송이 있죠. 형님같이 이런 그 표현이 나타나요.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그 찬송 멜로디인데 그 찬송은 아니고 다른 찬송 가사에 형님같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누리시는 아들됨과 우리가 누리는 아들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자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계셨던 분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그런 방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죠. 그거는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두려움과 의심, 탄식, 한숨, 염려와 같은 정서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그 말이죠. 어쨌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보편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내가 정말 나아갈 수 없겠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신 분은 바로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주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항상 우주선을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63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공동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단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지체들 옆에 지금 있는 지체들이 다 여러분들의 형제라는 사실 자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인류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하와에게 의해서 출생함으로 본래 처음부터 가족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온 인류는 지금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자신의 살과 뼈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므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잘 보세요. 부부관계가 틀어지면 그 미움과 질투 뭐 이런 정서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이런 이 죄로 인한 정서들 네가 나를 그렇게 말했다 말이지 그래 한번 내가 너를 한번 갈봐주겠어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그 미움과 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정서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자는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제는 영적인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물론 가족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혈육을 버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믿음의 지체들을 사실은 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집에 계실 때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지금 바깥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도 각 개인과 관계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독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인격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취급하시거나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갔어야 되는데 많아지다 보면 손이 많이 갈 수가 없죠.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개체를 전체처럼 대하시고 전체를 개체처럼 그렇게 대하세요.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와 관계하시는 그런 방식이나 우리 개인과 관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으로 간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도 제목 내놓으면 어떻게 내놓죠? 날씨가 좋아서 수련회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강원도 지역에 비가 안 왔어요. 정선에 있는 제 동기 유천교회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최선도 아니에요. 결국에 봐서. 가족들 모두가 다 지지리도 못 사는데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내 영혼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유대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력들을 가지고 계셔야 이 성도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뱅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형제 간의 사랑의 느낌이 얼마나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경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얼마나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끈끈하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의 부족이 저의 부족입니다. 저 사람의 약함이 저의 약함입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이익의 수단만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63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권능이 있으시며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쪽 하늘 어디에 이렇게 계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전이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한한 무한인데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겠냐 말이죠. 못 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표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특정한 장소에 제한을 받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온 우주에 편면에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변하고 오염되는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달리 초월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영광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힘으로 온 우주를 포용하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63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시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제한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그죠? 하늘과 땅이 높음처럼 그렇게 내 길과 너희 길,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해력에,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에 따라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65문 결론적으로 어째서 이 표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겠죠? 어째서 이 표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육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의 이해력에 따라 측정하지 아니하며 또 그분을 우리의 뜻에 종속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히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보다 더 분명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높고 위대하시고 또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겠는가? 라고 이 정서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이런 감정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올려야 된다. 유대인들이 손을 들었던 것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표현이지 이게 뭐 살려달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5편에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런 자세와 태도 육신의 것으로 지상적인 것으로 상상하지 않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와 결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속해서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하심에 늘 동참하여 그분의 부유하심을 우리 영혼 전체로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